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69번 메시지 다루심 받음. 창세기 28장 10절 22절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거룩한 계시 안에 근본적인 전환, 새 출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하나님의 집에 관한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구성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집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장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옮기면 그들이 전에 있었던 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의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되고 살아있는 집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구성체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일 누가 당신의 형상을 갖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당신과 닮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장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흙으로 조성되었음을 봅니다. 당신은 당신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이 귀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주머니 안에 흙을 한 움큼 넣고 그것을 아끼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계시합니다. 흙과 진흙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성한 재료에 따라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8장에서는 용어가 흙에서 돌로 바뀌었습니다. 이 장의 돌은 혼인 사람의 안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지금 흙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된 사람 야곱이 돌 위에서 쉰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치고 외롭고 낙심한 흙의 사람, 장래가 불확실한 사람을 봅니다. 해가 저물 때에는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비행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성경은 성경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만을 읽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빛과 함께 성경 전체를 읽는다면 이 장에서의 돌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주님과 이렇게 처음 만난 후 약 3년 뒤에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주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또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에게 처음 왔을 때 내가 내게 준 돌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느냐? 이것은 단지 이름일 뿐 아니라 사실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야, 너는 돌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돌이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계시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영원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진흙이나 혼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건축되었음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계시록 21장 11절에서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동같이 막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거룩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감도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흙으로 구성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이지만 흙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단순히 형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단어는 신진대사의 변화를 언급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외형이 더 이상 흙에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본성 안에서의 바뀜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은 흙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에서 사람은 보석입니다. 영혼 안에서는 청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흙의 땅에 있는 동안은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흙이 없으므로 먼지를 청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흙이 보석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진흙으로 된 사람을 보며 28장에서는 돌 위에서 쉬고 있는 진흙의 사람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책에서도 우리는 28장 10절 22절과 같은 부분을 찾지 못합니다. 이 단락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고 깊고 의미심장하며 그 범위 내에서 성경 전체를 포함합니다. 11절에서 우리는 야곱이 베개로 사용한 돌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알듯이 베개는 쉬기 위한 곳입니다. 18절에서 이 돌베개는 기둥이 됩니다. 베개는 쉼을 위한 것이지만 기둥은 건물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성전에는 중요한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들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우리는 돌과 베개와 기둥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결국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짧은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땅 위에 세워지고 그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기록을 기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야곱은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꿈을 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미리 올라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야곱이 그의 꿈에서 사다리를 보았을 때 천사들은 야곱이 와서 사다리를 보았다는 소식을 보고하기 위해 즉시 하늘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깬 후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하늘의 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든 놀라운 항목들에 추가하여 이 장 안에는 다른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의 일입니다. 많은 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죄인들은 만약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어떤 성도들도 역시 비슷하게 질문합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면 나의 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이러한 것을 관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생활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의 생활을 돌보는 것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15절에서 주님은 야곱에게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 생활을 돌볼 것이다. 나는 내게 내가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줄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왕국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생활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셔서 그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분과 흥정하며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21절에 하시오면 이라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면 야곱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취할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게 음식과 의복을 주고 내 생활을 책임진다면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취할 것이며 이 기둥은 당신의 집이 될 것이며 당신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지 1을 당신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상 매우 이익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먼저 내게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게 1달러를 주시면 나는 10센트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왕국을 구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우리가 그분의 왕국을 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주님과 이런 흥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진흙덩어리가 되어 주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때 그는 당신의 모든 필요를 더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더한다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초에 다른 것들을 더한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과 씨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그분은 음식과 의복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더하십니다. 나는 이 부분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 성경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흙에서부터 돌까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의 건축까지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하나님의 집과 사다리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야곱은 먼저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음식과 입는 것에 관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안식을 찾고 있습니다. 안식은 언제나 만족을 포함합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면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올 때 우리가 얻는 첫 번째 것은 안식입니다. 외롭고 낙심한 사람들인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장래도 없는 사람들,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인 우리는 안식을 갈망합니다. 그분의 안식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안식은 돌 위에 있고 이 돌은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남. 13절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음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야곱은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사라, 리브가는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당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지라도 당신 자신이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며 나의 할머니는 사라입니다. 나의 부모는 이삭과 르브가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모든 가족이 다 먹고 있을 때 당신 자신도 먹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야곱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먹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베델에서 꿈을 꾸기 전에는 직접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를 만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의도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땅 위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체험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체험과 비슷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주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려는 목적으로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은 베델이었고 예수님은 하늘의 사다리로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만일 야곱과 같이 그녀가 실제로 꿈을 꾸었다면 그녀는 그녀가 주님을 만났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 많은 남편이 있었고 그녀의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께 왔다. 이 상황은 당신이 주님께 왔을 때 그 상황과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던 그날 당신은 당신의 첫 번째 꿈을 꾸었으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일 당신이 당신의 체험을 설명해 본다면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나는 그때 내게 일어났던 일을 이해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땅에 섰으며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칭의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칭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우리는 또한 야곱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의 하나님, 다루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고 이삭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발뒤꿈치를 잡는 자, 약탈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다른 이들의 발을 더 잡을수록 나는 너를 더 오분 안으로 넣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항상 나를 다루시는 다루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만 머문다면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결코 체험할 수 없고 참으로 변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까? 이삭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누구를 좋아할 동안에는 아무도 다루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어느 날 당신은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때때로 형제 자매들은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에 관해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 안에 머물수록 우리는 더 다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셨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뒤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노래하기 시작한 후에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이 바른 노선, 즉 변화됨의 노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조종하십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당신에게 경한 질병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병이 당신을 죽이지 않게 조종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죽지 않을 정도의 제한을 두라고 사탄에게 말하고 욥에게 행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창세기의 다른 장들에서 우리는 야곱이 많이 누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결국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변화가 온전해질 때 나의 다룸이 끝나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 하나님의 약속 없는 다루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룸을 받을 때마다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다룸 받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약속을 가질 것입니다. 28장 13절 15절에서 우리는 야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야곱의 체험에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다루심 전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음식과 의복을 공급받으리라는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과 씨를 얻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그 땅, 씨, 축복을 봅니다. 성경에 일관된 계시에 따르면 땅은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며 사람에게 온 땅, 그 땅을 다스리라는 위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왕국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씨는 형상의 표현과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28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발견된 형상과 다스림 두 가지와 같은 것을 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체험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고통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다룸을 받을 때마다 땅을 얻고 우리가 왕국 안에 있다는 느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고 우리에게서 퍼져나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씨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다른 이들과 우리의 이웃, 일가친척, 친구,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땅과 씨와 축복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영토를 분배받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15절에서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하려고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옷과 음식을 주며 그를 그의 아버지의 땅으로 이끌어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땅이나 씨나 그 축복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종종 그들은 간증할 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임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최근에 내가 시카고를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수년 동안 그분은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신 후에 나의 땅은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통하여 그분의 표현을 확산하십니다. 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었는지요. 그의 반응,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름. 이제 우리는 야곱의 반응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그는 잠에서 깬 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이 용어를 창세기 28장 전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장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하나님의 장막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 말했습니까? 이것은 정말 꿈일 뿐만 아니라 계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그는 그가 본 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신성한 계시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명확한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들의 생활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전혀 사람의 수준에서 생활했던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그는 어떤 것을 보았고 꿈을 깬 뒤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의 문이라 부름. 야곱은 또한 그와 하나님이 만났던 곳을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본 모든 것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땅 위에 있는 것이지만 하늘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곳을 하늘의 문이라 불렀습니다. 언제든지 영적인 이상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늘의 문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보고 체험합니다. 돌베개를 기둥으로 만들고 그것에 기름을 부음. 18절은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베개를 세워 기둥으로 만든 것은 얼마나 특이한가. 만일 내가 그였다면 나는 결코 돌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확실히 성경 전체의 계시와 일치됩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돌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이 있었던 것은 주권적인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도망자였던 그가 집에서 달아날 때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돌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성경에서 돌은 진흙덩어리에서 돌로 변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기름은 사람에게 도착한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도착했을 때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둥으로 세워진 이 돌과 그 위에 부어진 기름은 변화된 사람이 삼일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 삼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변화된 사람 위에 계시며 이 변화된 사람과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돌을 볼 때 당신은 기름을 봅니다. 땅 위에서 변화된 사람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표현을 봅니다. 어떻게 야곱이 돌 위에 기름을 부을 줄 알았습니까? 28장 전에는 이러한 행동의 예표가 기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꿈에서 깬 후에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 장소를 베델이라 칭함. 기둥 위에 기름을 부은 후에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까? 기둥에 기름을 붓기 전에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 있었습니다. 이 기둥은 변화된 야곱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야곱이 자신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의 우리만큼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만이 아니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자리는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성육신 되기 전에는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울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즉시 이것이 야곱의 꿈의 성취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꿈은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꿈의 중심이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사자리와 함께 열린 하늘과 변화된 사람과 이 사람 위에 기름 부음과 이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하늘의 문이고 기둥과 사다리가 있는 곳이며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어떠함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야곱의 꿈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베델은 여기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델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장소와 돌이 모두 베델이라 불리웠습니다. 그 돌은 베델이라 불리웠을 뿐 아니라 베델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 장소를 베델이라 불렀습니까? 그것은 그곳에 베델의 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원함.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우리가 서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야곱이었다면 나는 단순히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대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되돌려 보내시는 조건을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돌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야곱의 소원은 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도 또한 조건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 안에서 행복하지만 깊은 속에서 우리는 조건을 걸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한 나는 교회 생활 안에 남아있을 것이며 교회의 일부분이 되겠다. 비록 우리가 이런 말들을 안 하더라도 우리의 깊은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직업을 잃고 여러 달 동안 실업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외에도 당신이 심하게 병들었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교회에 관해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없어질 뿐 아니라 기둥도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 그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거래를 합시다. 만약 당신이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하신다면 당신이 먼저 저에게 어떤 것을 주셔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왜 서원할 때 여전히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의 우리와 같이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면으로 우리는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대부분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자신들을 주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주님께 절대적입니까? 만일 성령께서 당신의 체험을 평가하여 기록한다면 그것은 아마 야곱의 그것과 거의 같을 것입니다. 나의 기록도 어느 정도 그의 기록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 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과 씨를 주실 것이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그분은 우리의 생활을 돌보실 것이며 음식과 입을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꿈입니다.